자, 히브리 11장 8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표본으로 이제 제시하면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1장 8절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이 있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찾아가야 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원래 있던 이제 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거리냐고 얘기할 때 한 1,500km 정도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길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몇천 년 전입니까? 몇천 년 전에 이 짧지 않은 길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강력한 나라들 사이 어떤 뭐 법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길 자체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거나 자기를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헤브론 근처의 어떤 막벨라 굴을 사라의 매장지로 사기 전까지는 그냥 다 장막 가운데 그했던 자기 소유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사실은 이제 사사 시대를 여호수아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 때나 어떻게 보면 성취됐다고 본다고 할 때 아브라함도 그다음에 이삭도 야곱도 전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막에 거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정착을 하지 못한 그 나그네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절망적인 어떤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약속하신 말을 굳게 성취하실 것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자손 대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만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터가 있는 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정된 영구한 집입니다. 장막과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도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실 견고한 하늘 도성, 시온성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그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아시듯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생명이 잉태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변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무리를 자손으로 두게 되는 기적적인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실제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는 그런 참된 구원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엄밀한 얘기로 표현하자면 조금 더 설명을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히브리 11장에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11장에 어떤 구절은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구절은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구절은 또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번 상충되는데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바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한 번은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한 번은 받지 못했다고 얘기해서 이게 무슨 모순인가 이럴 수 있는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긍정할 수 있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다 풀립니다. 자, 히브리 11장 13절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실 것이고 후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의 본향, 본향이라고 얘기한 것은 고향, 선조의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존재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목적지가 참된 본향, 하늘나라였다고 하는 것에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약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14절의 본향과 15절의 본향은 다릅니다. 14절의 본향과 16절의 더 나은 본향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의 본향은 뭐냐면 육신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자기 나온 바 그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자신들의 고향, 육신적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로 그것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저기 갈대아 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죽을 때 그러면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사 진행 거 보면 전부 아브라함도 사라가 묻었던 그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자신도 그곳에서 장사되고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 장사되고 야곱도 그 가나안 땅에서 장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본향으로. 장차 오실 그 하늘 본향의 그 약속의 어떤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본향으로 바라본 것이죠.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고향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향을 찾았다면 자신들이 태어난 지상의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16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이 지상의 본향과는 차별적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진정한 하늘 본향을 뜻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셨고요. 우리가 아는 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많은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이 표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그것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사모하니라고 하는 뜻은 정말 열렬히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보시면 약속을 받고 시험을 받고 이게 지금 한 구절에 있습니다. 즉 약속과 명령이 서로 모순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충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커다란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충돌을 제거하는 길이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충돌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모세는 뭐냐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믿었냐면 11장 18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틀림없이 약속도 주셨는데 지금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명령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한지라 이게 르기사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부정과거로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아주 단호한 의지, 확신, 신념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지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은 그가 죽었었고 도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비유컨대 이게 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가 유형, 상징, 예시 이렇게 뜻하는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바로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이삭의 상징,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활에 대한 예시, 부활에 대한 암시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바쳐진 제물 자체가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칼 들었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그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대로 예표되어 있는, 예시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으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뭔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한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평가에만 그친다고 하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믿음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 믿음이 수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해. 이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밀어야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처럼 믿음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는 어떤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관해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나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한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또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욱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